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 주보에는 6절에 9절에서 13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꼭 같이 사용하는 문구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시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라 할 때 아마 어떤 분은 든든하고, 어떤 분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존경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는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는 글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4살 때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버지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쳐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이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관점에서 방법을 내놓으셨다. 뭐 사실 그것도 못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30살 때 아빠도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아버진 그만큼 현명하시고 세상에 경험이 많으셨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마 이 글을 쓴 앤 랜더스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또 후회가 남겨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일수록 아마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림은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렇게 애틋하진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좀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던 분들은 약간 생각해보면은 좀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건데 꼭 좋은 목사님이 훌륭한 아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제 나이를 먹어서 제 마음에 와닿던 말이 아빠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다. 나도 처음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가리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읽어서 나중에는 이해가 되지만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거든요. 교회 일을 돌보시느라, 성도를 돌보시느라, 또 집에 있는 시간보단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저와 같이 나는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교인들한테는 되게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대하는 반면에 집에 있을 때는 되게 엄격하고 되게 좀 냉정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약간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저 어린 시절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빠 닮았다고 얘기하면은 아실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만나자마자 얘기하신 말씀이 아빠 진짜 많이 닮았다고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또 존경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뤘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 친구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면서 이제 수많은 자기 또래 친구들 또 청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당시에 그 친구들과 또래 그 청년들이 목사님 사모님 보고 엄마 아빠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니까 뭔가 자기는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고 또 뭔가 되게 서운하고 똑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나보다 어떻게 다른 성도를 더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또 내 엄마 아빠인데 왜 쟤도 엄마 아빠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은 되게 대부분 모 아니면 도 완전 이제 거룩하게 교회 오빠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좀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빠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고 결점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단순히 이 말씀 전체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동시에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그 힌트는 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 계속 말씀, 어떤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계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설교를 맨 처음에 하셨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한 번씩 들어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팔복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씩 봉독하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은 꼭 한 번씩은 들려보는 코스가 바로 이 팔복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장소를 추정해가지고 그 장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기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그리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좋아하시고 또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으로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라. 사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애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신 함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주권자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겪었을 때 피의 값으로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분, 높으신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 뜻은 공평과 정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의를 임하시는 것. 이 정의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랑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을 내놓아서 그 대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로 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감히 죄송해서 그 부르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성경에는 써있지만 그 자음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재정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인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청주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5장에 살펴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쉽게 말하면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특이하게도 이전에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도 포함하고 나도 포함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듣고 있던 모든 청중들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를 처음 이야기한 선지자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에서 64장 8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으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으시고, 예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나의 형태를 갖추, 나의 형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 발끝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나를 심판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단순하게 가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용서받은 은혜로 인해 다 같이 우리가 가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은 또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 사람을,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옆 사람뿐만 아니라 털사 지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나의 사랑,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모두 다 아실 것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태국의 한 광고로 보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광고가 약간 공익 광고인 줄 알았는데 보험 광고라서 살짝 마지막에 좀 감동이 좀 깨지지만은 그래도 이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시고 항상 그의 사랑은 완벽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를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시옵소. 함께 하시옵소. 모든 것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